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이틀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 사전 점검단은 오늘 저녁 8시 30분쯤 만찬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점검단은 도라산역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날 왔던 길로 귀환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단은 전날 남한에 도착해 강원도 강릉에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본 뒤 오늘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등 서울 시내 공연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측 사전점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연설에서 헌법은 국가의 형태와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100년 앞에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한 이른바 평화 헌법 구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안보 정책의 근간은 스스로 행하는 노력이라며 안보 환경을 직시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군사작전에 나선 터키군이 오늘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 아프린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터키군은 아프린 지역에서 사흘째 진행 중인 군사작전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대변인은 터키군이 아프린 북동부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군의 포격으로 적어도 18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 병력은 전날 터키군 전투기들이 미군의 지원을 받는 아프린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공습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아프린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이런 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주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 펜스 부통령의 방문을 거부했으며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늘 정오 임시 예산안을 표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어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 정부 업무를 재개하고 대신에 공화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종결 전에 이민 관련 표결을 공개 약속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시점을 당초 22일 새벽 1시에서 정오로 늦췄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호텔에서 지난 20일 밤 발생한 탈레반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적어도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어제 카불의 국영 인터콘티넨탈 호텔 인질극으로 아프간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프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가 많게는 3~4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오늘 서울 공연장을 둘러보는 등 이틀째 한국 방문 일정을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새로 공개한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당국 간 소통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하원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는 새벽까지 눈이 내린 뒤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오늘 서울 공연장을 둘러보는 등 한국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22일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해 방남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사전점검단은 이날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내 해오름극장 등 서울의 공연장들을 점검했습니다. 현 단장은 해오름극장에서 1시간 넘게 조명과 음향시설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단장 일행은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서울에 도착한 직후 강릉으로 출발해 강릉 아트센터 등 공연 후보지의 객석 규모와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한 차례씩 공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체류비는 남북 협력 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전 점검단을 20일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중지를 통보하고 하루 뒤인 21일 파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 장관께서 그거를 알려줄 것을 1월 20일 요청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어제 북측이 방남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에서 열릴 삼지연 관현악단의 예술 공연 관람은 무료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2일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남과 북이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사전점검단이 23일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금강산 지구와 마식령 스키장에 선발대 12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마 비행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발대는 통일부와 문화체육부, 스키협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23일 오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측으로 간다고 한국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남측 선발대는 2박 3일간의 점검 일정을 마치고 25일 동해선 육로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018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19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 요약본은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체제 생존 보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핵과 생물, 화학,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를 혼합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이 계속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고 이런 역량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확산된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군량 정권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군의 주요 역량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와 더불어 전역 미사일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분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19일 미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새 국가안보 전략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이 불법 행위를 통해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in taking outlaw actions that threaten regional and even global stability.
북한과 이란이 자국민을 압박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도 분쇄해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경험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들에게는 미국에 도전하는 그날이 가장 길고 최악의 날이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일하라면서 국방부와 싸우는 건 당신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의 갈등도 커지면서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 문제 협력자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인식은 2018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가치와 지향점이 다른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 대처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국가안보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독재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 미국이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주요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당장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과 중러 사이에는 그렇지 않아도 북핵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큰 상황인데요. 이런 마당에 트럼프 행정부가 두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현안들을 둘러싼 마찰도 커지고 있어서 북핵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북핵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문제의 근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에서부터 일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같고요. 따라서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중단을 미북 간 대화의 출발점으로 주장하는 점에서도 미국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예,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각각 달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잘 협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선박들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양자 차원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주쿵캐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휴일의 성명을 통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한 건 향후 양측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도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문제 전반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국제경제 문제에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원한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미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더욱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갈등하게 되면 두 나라의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커집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에 동참할 요인도 줄어듭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냉전적 사고로 또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관련한 지적은 일방적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간극이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없다면 대북 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습니다. 북한은 대외교역뿐 아니라 노동자 해외 파견도 중국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군사당국 간 소통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 하원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한국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국 군사당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33명의 하원의원들은 미국과 북한 군사당국 간 소통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핵전쟁 등 더 큰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양국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서 이 같은 형태의 소통을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에 공동 서명한 하원 의원들은 월터 존스 공화당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 간 정보 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 국가라며 미국은 소련 군사 당국과도 정보 공유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간 소통을 재개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953년 한국정전협정이 이뤄진 뒤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북 군사당국 간 소통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은 군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오판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3국의 중재로 군 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최근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한간 대화는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북한 간 고조된 긴장해 평화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이번 대화에서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은 우발적 군사 확대를 줄이기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개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제스처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프로그램 동결이라는 중요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칸나 의원은 이 서한과는 별도로 이날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군사 행동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부처에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 선박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과 석탄을 밀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이 같은 장면이 포착됐는데 중국 당국은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등 중국인 소유의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선박들이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가는 장면이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 감시망에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선박들은 글로리호프 1호와 카이샹, 위위안, 신성하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상정 2호 등 6척으로 모두 지난해 12월 중국의 요구로 유엔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항구를 입출항할 때에는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선박 식별장치 AIS를 끄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 가운데 하나인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석탄을 싣고 북한 남포항을 출항할 때에는 AIS를 껐다가 중국 쪽 해안으로 나와 이를 다시 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화물을 선적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리호프 1호도 북한 항구에서는 이 장치를 껐다가 중국 항구 주변에서만 켠 채로 일주일 이상 배회하다 베트남 깜빠항으로 입항하면서는 다시 끈 뒤 북한에서 실어온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에서 통과된 모든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자국민 소유의 선박과 관련한 북한산 석탄 밀거래 보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선박과 북한산 석탄 밀거래,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한 석유 거래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불법 항해에 나서는 선박 회사는 마지막 항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 정보당국의 언론을 통한 위성사진 공개가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북 해상 압박이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요구로 제외됐던 이번 중국 선박 6척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불안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4년 전 해제한 기밀문서를 보면 북한은 당시 한국 내 학생운동까지 활용해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훼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9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처럼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30년 전 서울올림픽 때는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CIA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두 달여 전인 7월 11일 작성한 기밀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올림픽이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도록 7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A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림픽 개최를 앞둔 한국 정부의 고민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험한 장소로 묘사하는 선전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와 범죄가 서울의 범람에 위험하다며 참가 의지를 밝힌 국가들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설득하려 했다는 겁니다. CIA는 또 북한 정권이 1988년 봄부터 한국의 대학생 시위를 활용해 서울올림픽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동 개최 거부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비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CIA는 한국의 급진 세력이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는다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은 올림픽이 남북 통일을 상징해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노선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은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과 60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며 올림픽 공동개최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67개 반체제 단체 대표들은 5월 28일 북한 정부의 입장을 선호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이 서울올림픽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 개최 8일 전에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구구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자오쯔양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초청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위급 대표들의 참가도 요청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당시 최초로 서방 텔레비전 방송사 취재까지 주선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군중 행진 등을 통해 김씨 정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CIA는 또 북한이 이듬해인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기획하고 미리 매체들을 통해 나라 안팎의 선전을 강화한 것도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별도로 공산권 주요 동맹국들의 서울올림픽에 불참하도록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을 비롯해 대부분의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혀 북한 정권의 노력이 희석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은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159개국이 참가했었습니다. CIA는 북한의 설득에 동조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나라는 쿠바와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알바니아, 세이셸 공화국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련 관리들이 서울을 방문해 안전과 올림픽 실행 계획을 논의한 것도 이전 모스크바와 LA 올림픽 대화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참가와 공동개최 등을 위해 노력한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OC의 지원 아래 3년 동안 연쇄 스포츠 회담이 열렸지만 남북한이 공동개최를 합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양궁과 탁구, 여자 배구 등 여러 종목의 북한 개최를 종종 제안했지만 무산됐고 그해 5월 사마라치 위원장은 남북한 공동개최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CIA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마란치 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초청을 전제로 평양을 방문해 일부 개인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는 방안에 관해 마지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CIA는 북한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공동개최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참가도 일관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 수용 의지는 밝히면서도 공동개최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그러나 불안을 조성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 가운데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선수와 정부가 북한 정권이 테러로 올림픽 게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나타냈고 미국 등 일부 나라 선수들은 안전에 관한 우려, 특히 호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CIA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긴밀한 안전 조율, 심지어 소련과 중국도 올림픽 게임의 안전을 홍보하면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CIA 문건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은 서울올림픽 방해 공작 목적으로 1987년 대한항공 폭발 테러를 가해 11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또 1986년엔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중동 테러 조직을 사주한 김포공항 폭발 테러를 가해 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유럽을 방문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21일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27일까지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첫 순방지인 런던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마크 세드윌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23일 파리로 건너가 프랑스 고위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과 시리아, 이란, 레바논, 리비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며 이날 현지에서 열리는 국제화 항무기회에 국제화학무기회의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24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18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마지막 순방지인 폴란드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영내 안보와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한 뒤 27일에 귀국합니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 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 태세 소위원장인 윌슨 위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후 미한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남북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It would be my view that we would have exactly what's occurred in Germany. And no one ever predicted.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미군 주둔은 통일 후 독일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미군 주둔이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을 얻어야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군 주둔은 결국 양국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회담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I believe that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actually positive. And it's certainly protecting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so I certainly support.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군사 훈련 연기 결정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훈련 자체는 지속돼야 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과 장비를 상호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 군사 훈련은 전혀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부축 단장인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Well, actually, that's really spurious and sad or even ridiculous because it's not the ICBMs that are necessary for the destruction.
정말 비논리적이고 참담하며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한국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돼 있는 엄청난 양의 대포도 있습니다. 그 밀집도는 전례가 없으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t would be my view that as indicated by our UN ambassador Nikki Haley who I have such a high regard for. She has indicated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the reason for that is to let the dictatorship in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시사했듯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북한 독재 정권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으스대고 있는데요.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기만 해도 미국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Well, it would be my view that all options again on the table in any way that we can be working not only to protect the families of South Korea but also the families of North Korea.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전체주의 정권의 희생자입니다.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됐는데요.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My view it would be an indication of peace through strength and it reiterates how significant it is with the bomber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has with the bases that we have in Guam itself which is so strategically located but also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 역량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괌 기지를 포함해 미군 기지들이 얼마나 전략적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봅니다.
한국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있죠.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북한의 ICBM 개발과 핵역량 강화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들을 절대 당연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군 자산의 추가 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I believe there are. There's a build-up going on, which is truly intended to promote peace, and that is through strength. And with the enhanced equipment we have, military equipment with the
그렇습니다. 현재 미군 자산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순전히 군사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북한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즉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서울에 있는 2천만 명의 시민들은 잠재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공격 위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고 보십니까?
I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fully prepared. We can do better. We will be better prepared as time goes on. There's been a situation.
미국은 충분히 준비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 태세는 더 막강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행정부에서의 군사 준비 태세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한의 위협이 매우 분명해지면서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와이 미사일 오류 경보 사태와 관련해 하와이주 출신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believe there should be conditions and I respect the congresswoman, but to me what we have is really a rogue regime. In Pyongyang, we have a democratic.
게바드 의원을 존중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정말로 악랄한 정권입니다.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3년 평양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It was a delegation led by Congressman Kurt Weldon of Pennsylvania, and it wa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moval of Saddam Hussein in Iraq, and it was a very rare opportunity.
그레그 월든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끄는 의원 대표단의 일환으로 당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제거된 직후 이뤄졌죠. 당시 제가 본 평양의 모습은 마치 가공의 도시를 뜻하는 포템킨 빌리지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방문을 위해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사회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북한 당국자들과도 만나셨겠군요.
Actually, we met with members of their National Assembly, and so we did meet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again, I felt like they were so concerned.
네, 북한의 당 위원 등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관광 가이드조차 그랬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저희는 북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지난 19일 중동 순방길에 오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요, 내년까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새해 첫 시정 연설을 했고요. 미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방 상원이 오늘 정오에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중동 순방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펜스 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와 요르단 방문에 이어서 22일 이스라엘에서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22일 오후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내년 말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고 이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미 국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펜스 부통령이 의회 연설에 앞서서 이날 아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현재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직 관리입니다.
예,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사실 그 누구보다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발언에 감격을 표하면서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위 인사의 방문이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예.
또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인정에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서 요르단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요르단의 방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스라엘의 극진한 환영 위기 분위기와는 달리 요르단에서의 분위기는 좀 달랐는데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펜스 부통령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시했었다면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에 펜스 부통령은 예루살렘의 선언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요, 요르단의 영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요르단은 또 미국의 대표적인 중동 우방국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20일 첫 방문국인 이집트에서는 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요, 이집트의 테러와의 싸움 지원과 경제 협력 증진을 다짐했습니다.
예, 이번 그 중동 순방 중에 펜스 부통령과 팔레스타인 지도부와의 회담 일정이 있습니까?
펜스 부통령과 마모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면담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는 기간에 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 브뤼셀로 날아가서요, 유럽연합 외무장관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아바스 수반은 이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당초 펜스 부통령의 중동 순방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선언 직후였던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었는데요. 하지만 아바스 수반이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 자체를 거부해서 올해로 연기됐던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일본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국회가 22일 개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새해 처음 열린 국회에서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제 개혁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예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헌법에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흔히 평화 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세력은 이를 바꿔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면서 각 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과 도발 미사일로 인한 우려가 아베 신조 총리의 그 방위력 강화 또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교 부문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날 한 45분 동안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까지 쌓아온 상호 신뢰와 국제적 약속의 토대 위에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예, 혹시 아베 총리가 그동안 써왔던 이 수사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총리실 측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과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그 최근 다시 불거진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껄끄러워진 양국 관계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일 간 2015년 합의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현 정부가 국가 간 합의는 받아들이되 추가 조치를 요구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베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 2008년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 이후 10년 만에 중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시정연설에서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이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가 오늘로 3일째 접어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연방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20일 0시를 기해서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18일 기한이 2월 16일 자정까지인 네 번째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상원에 넘겼는데요. 연방상원은 이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임시예산안을 결국 표결에도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부분 폐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 폐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나 치안,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연방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방부 소속인 군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요.
예.
국토안보부 담당인 국경경비, 세관, 그리고 출입국어 관리 업무도 계속 됩니다. 또 법무부 소관인 치안 업무와 사법 업무도 중단되지 않고요. 국무부 담당은 여권이나 비자 발급 업무도 계속됩니다. 그 밖에 항공 관제나 송유관, 철도 안전 관리 업무, 또 메디케이나 메디케이드 같은 필수적인 사회 보장 업무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2013년 정부 폐쇄 사태 당시에는 국립공원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의 원성이 아주 잦아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은 열지 않지만 야외 국립공원은 계속 대중에 개방됩니다. 관광객들이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진다면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오면서요. 이 국세청의 눈길이 가는데요. 정부 폐쇄로 이 국세청 직원 절반이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세금 보고 업무가 좀 지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다른 부서들도 장기적으로 업무 처리에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연방정부 부분 폐쇄 3일째로 접어들었는데 워싱턴의 정치권은 지난 주말에 쉬지 못했죠?
예, 어제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여서 긴박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특히 두 당 중도파 의원 한 20명이 따로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폐쇄했다면서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두 당 중도파가 제안한 타협안을 거부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공화당과 논의하라고 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논의하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핵 선택권을 동원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핵 선택권은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긴 한데 이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한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좀 거부했는데요. 핵 선택권이라는 것은 60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걸 뜻합니다.
예. 자, 아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이 없다고 했는데 이 핵심 쟁점은 뭡니까?
예,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방 유황 유예 제도를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고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수혜자들을 구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하원은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없는데 상원에서는 이걸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현재 상원 의석 분포로는 이 공화당은 반드시 민주당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상원이 처리하려고 하는 예산안이 정식 예산안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에 들어서 미국 연방정부가 정식 예산 법안이 아닌 임시 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주공화 두 당이 정식 예산 법안의 마련에 실패를 해서 그런데요. 일단 오늘 정오에 다시 모여서 맥코넬 대표가 제안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맥코넬 대표가 제안한 임시 예산안은 시한이 오는 2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2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낮 기온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27도, 낮 기온은 영하 15도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에는 영하 9도 기록하겠고요.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 영하 6도. 풍산 아침 기온은 영하 28도, 낮에는 영하 19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2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9도. 삼지연 영하 33도, 낮 기온 영하 24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구름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2에서 6m, 서해 북부는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이틀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 사전 점검단은 오늘 저녁 8시 30분경 만찬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점검단은 도라산역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날 왔던 길로 귀환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사전 점검단은 전날 남한에 도착해 강원도 강릉에서 공연 후보지를 둘러본 뒤 오늘 잠실 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 등 서울 시내 공연장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측 사전 점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창 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헌법은 국가의 형태와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후손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불가를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 구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군사작전에 나선 터키군이 오늘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 아프린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터키군은 아프린 지역에서 사흘째 진행 중인 군사작전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대변인은 터키군이 아프린 북동부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군의 포격으로 적어도 민간인 1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 병력은 전날 터키군 전투기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프린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공습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아프린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내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이런 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주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현재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 펜스 부통령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늘 정오 임시 예산안을 표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어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 정부 업무를 재개하고 대신 공화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종료 전에 이민 관련 표결을 공개 약속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시점을 당초 22일 새벽 1시에서 정오로 늦췄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호텔에서 지난 20일 밤 발생한 탈레반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적어도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어제 카불의 국영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질극으로 아프간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프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사망자가 많게는 3-4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18일 극단주의 단체들이 카불 시내 호텔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제보가 있어 호텔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